커뮤니케이션 이해총사는 새롭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지식을 가장 단순하고 편리한 형태로 전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책 한 권마다 하나의 주제를 10개의 아이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오디오북은 책을 쓴 저자 자신이 직접 낭독한 육성으로 제작합니다. 마치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거나 바로 곁에서 현장 선배의 충고를 듣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 듣는 것만으로도 개념이 쏙쏙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스피치와 토론 교수 백미숙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해 총서, 스피치, 백미숙 지음. 스피치 능력은 21세기 핵심 역량이다. 스피치 능력은 중요한 경쟁력이다.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것, 즉 아는 것에 머문다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가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은 잠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을 뿐 그 자체로는 힘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아는 것이 힘이다란 말보다 아는 것을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비로소 힘이 있다란 말이 더 적절해 보인다. 대표적인 공적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속하는 스피치는 리더나 관리자들에게만 요구되는 능력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발표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서류 심사보다는 면접 전형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업무적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구두로 발표하는 등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점점 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스피치 능력은 누구나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며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자리 잡았다. 세계적 석학인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 박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이며 현대의 경영이나 관리는 스피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스피치는 능력이다. 현대인들은 생활 반경이 점점 넓어지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설득할 대상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인정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 자신이 준비된 인재라는 점을 면접관에게 강하게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심전심의 마음으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 다시 말해, 아무리 자신이 많은 정보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남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스피치 능력은 자신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표현한 것만큼 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입시와 취업뿐만 아니라 요즘은 학교나 사회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학교에서는 리포터를 쓰는 대신 점점 발표할 기회가 많아진다. 주제에 걸맞게 내용을 체계적이면서도 일목요연하게 구성해 이를 명료하게 발표한 학생은 선생님들로부터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비해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제대로 발표를 하지 못하면 똑똑하다는 인상을 주기 어렵다. 직장에서도 역시 보고서를 쓰는 대신 점점 발표할 기회가 많아지는 추세다. 발표를 잘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발표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스피치를 잘하지 못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만큼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속이 상할 수밖에 없다. 스피치 능력이란 단순히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다.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고 내용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상황과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공하고 기억에 남는 수사적 표현으로 다듬고 이를 남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말한다. 특히 정보가 넘쳐난 정보화 사회에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하기 능력은 개인의 능력을 가늠하는 핵심 능력으로 평가된다. 스피치는 인격이다. 스피치는 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말하는 사람의 인품, 가치관, 개성, 도덕 등 사람됨을 드러낸다. 말은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인격이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말을 몹시 주의하게 된다. 연설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을 교양과 인격의 척도로 삼았다. 로마의 위대한 웅변가이며 수사학자인 퀸틸리아는 연사를 스피치에 익숙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밑바탕에는 말이 사람됨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남을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말을 하느냐를 보고 인격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비위를 건드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따라서 스피치 능력을 연마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재주를 배운다는 것이 아니다. 윤리적으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인적 인간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말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매개체를 넘어서서 자신의 능력과 인격을 나타내는 잣대라는 사실은 예로부터 신원서판, 즉 신체, 말솜씨, 글솜씨, 판단력을 사람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여전히 통용된다. 스피치는 학습의 결과다. 킹 스피치란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왕위에 오른 영국 왕 조지 6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조지 6세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말문이 막히거나 말을 심하게 더듬는 증상이 있었다. 왕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언어치료사 라이오넬 로그에게 지도와 훈련을 꾸준히 받은 결과 조지 6세는 말더듬증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독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방송연설에서 국민의 마음을 다잡고 감동시켰다. 스피치 능력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 습득 가능한 기술이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러 두려운 마음이 앞설지도 모른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나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숙련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스피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놀랍게도 숙련된 연사로 거듭날 수 있다. 연습만한 왕도가 없다. 물론 스피치 능력은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중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스피치 가이드라인에 충실하면서 꾸준한 연습과 경험을 쌓는다면 누구나 훌륭한 연사로 거듭날 수 있다. 그의 웅변을 들으면 모두가 혼을 빼앗겠다던 그리스 최고의 웅변가 데모스테네스는 선천적으로 웅변의 소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단한 연습과 노력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하고 명연설가가 된 대표적인 경우다. 말할 때 어깨를 치켜 올리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천장에 예리한 칼날을 매단 채 연습을 했고 부정확한 발음과 말을 더듬거리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입속에 자갈을 넣고 발음 연습을 하며 불안정한 호흡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파른 언덕을 쉴 새 없이 뛰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20세기 최고의 웅변가로 꼽히는 윈스턴 처칠도 심한 말더듬이었지만 지속적인 연습으로 이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위대한 연사로 거듭났다. 이 밖에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이브럼 링컨, 존 F. 케네디, 마틴 루터 킹, 버락 오바마 같은 지도자들이나 스티브 잡스, 잭 윌치와 같은 최고 경영자들 역시 타고난 연사가 아니라 만들어진 대표적인 연사다. 연사의 스피치가 최우선이다. 요즘에는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같은 시각자료를 사용해 발표할 기회가 많다. 이때 연사의 스피치 능력은 뒷전인 채 정보만 가득한 슬라이드쇼를 하는 연사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런 경우 대개 시각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해 발표하다 보면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같은 시각자료는 청중의 이해를 돕고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장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발표할 때 주인공은 시각자료가 아니라 연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스피치를 원한다면 근본적으로 연사의 스피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스피치 준비와 실행에도 단계가 있다. 오늘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또는 퍼블릭 스피치란 이름으로 소개되는 많은 이론과 원칙들은 이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웅변가 또는 수사학자들이 정립해놓은 전통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중 스피치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로마 시대 최고의 웅변가이자 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키케로가 착상, 배열, 표현, 암기, 전달의 5단계로 완성했다. 이 다섯 단계 과정은 좋은 스피치를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스피치를 훈련하고 실전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착상. 스피치의 내용을 생각해내는 과정을 착상이라고 한다. 스피치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곧장 대본을 써내려가기보다는 스피치의 주제에 관련된 생각들을 먼저 떠올려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이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이란 방법이 있다. 이는 용어가 말해주듯이 두뇌에서 폭풍이 휘몰아치듯 떠오르는 생각들을 밖으로 꺼내는 방법이다. 빈 종이를 펼쳐놓고 스피치 주제와 관련해 떠오른 생각들을 비판이나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적어본다. 떠오른 생각은 나중에 다른 생각과 합쳐져 참신하고 개성 있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좋은 생각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떠오르는 대로 모조리 적어본다. 또한 주제와 목적을 정하고 논점과 세부 내용을 개발하고 설명, 설득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 역시 모두 착상 과정에 속한다.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청중을 분석해야 한다. 청중은 스피치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다. 스피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는 만큼 스피치의 모든 착상 과정은 청중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배열. 착상 과정을 통해서 떠올린 생각들을 청중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순서로 조직하는 것을 배열이라고 말한다. 전체 구성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열법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진 3단 구성이다. 서론은 청중의 호감을 사고 청중의 관심을 끌고 주제와 주요 내용을 예고함으로써 본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본론에서는 주요 논점을 3개에서 5가지 정도로 선별해서 다룬다. 이때 이 논점을 뒷받침하거나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세부 내용도 함께 배열해야 한다. 주요 논점이나 세부 내용을 배열할 때 시간적 조직법, 공간적 조직법, 인과적 조직법, 문제 해결식 조직법, 소재별 조직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적 조직법. 시간 흐름에 따라 논점이나 세부 내용을 배열하는 방식이다. 특히 역사적 사건과 일의 과정을 설명할 때 많이 쓰인다. 공간적 조직법. 위치와 방향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으로 지역별 특성이나 공간별 구조를 설명할 때 많이 쓰인다. 인과적 조직법. 사건이나 현상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인과 결과로 또는 결과와 원인의 순서로 배열하는 방식이다. 문제 해결식 조직법. 먼저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특히 설득 스피치에서 많이 사용한다. 문제 해결식 조직법의 대표적인 변형 형태에는 동기유발 조직법이 있다. 소재별 조직법. 주제에 관련된 소재를 몇 가지 논점으로 나누어 배열하는 방법이다. 선택된 소재들은 서로 논리적으로 관련 있고 일관성 있도록 자연스러운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찬반 조직법과 비교우위 조직법은 대표적인 소재별 조직법으로 정보제공 스피치와 설득 스피치에서 자주 사용된다. 표현. 언어는 청중에게 내용을 이해시키고 그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중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면 신중하게 언어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좋은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적절하고 명료하고 선명해야 한다. 정확성. 무엇보다도 어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하며, 예를 들면 일체와 일절, 막연하게와 막역하게, 곤혹과 곤욕 등등. 또한 올바른 경화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가 아시는 분 또는 저희 나라란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또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때 뭐뭐 한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건 역시 잘못된 표현이다. 적절성. 청중이나 상황에 맞게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청중의 지식 수준, 성별, 연령, 직업, 직위 등을 고려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나 단어를 구사함으로써 청중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성, 나이,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등과 관련해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은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 명료성. 청중에게 친숙한 표현을 해야 명확하게 전달된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보다는 일상적인 쉬운 말을, 길고 복잡한 문장 대신에 짧고 단순한 문장을 써야 청중에게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된다.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건 역시 언어 표현의 명료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선명성.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중의 머릿속에 시각적인 영상으로 남게 하거나 리듬감과 함께 각인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영상과 리듬을 만들어냄으로써 표현을 보다 생생하게 하는 방법을 보통 수사법이라고 한다. 스피치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수사법으로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과 같이 청중의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게 하는 비유법과 말의 리듬을 만들어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반복법, 열거법, 대조법, 대꾸법, 점층법 등이 있다. 암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이래로 행해진 웅변에서 토씨 하나 안 빼먹고 자자구구 다 기억했다가 대본대로 발표하는 것을 암기라고 한다. 이에 비해 웅변 스피치가 사라진 오늘날에는 발표란 개념이 청중과 교감을 중시하는 공감 스피치로 바뀌면서 발표 방법 역시 주요 내용을 숙지에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아주 유연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되 암기해서 말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암기해서 말한다는 인상을 주면 청중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암기해서 말한다는 인상을 주면 청중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청중과 충분히 교감을 나누면서 자신 준비한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개요서와 큐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해 연습하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서로 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 암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발표할 때 큐카드를 활용하면 청중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암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 전달. 청중을 대면한 상태에서 발표하는 것을 전달이라고 말한다. 생각을 떠올리고 그 생각들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언어 표현을 다듬고 내용을 암기하는 것은 바로 전달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이전의 네 단계를 아무리 착실하게 준비했어도 전달이라는 최종 과정에서 준비한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모든 수고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전달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과거에는 스피치를 할 때 군대에서 상관에게 브리핑하듯이 한 곳에 부동자세로 선 채 한결같은 표정과 자세, 판에 박힌 듯한 말투를 구사하는 것이 정석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모습에서 청중은 연사와 물리적인 거리감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연사와 소통한다는 느낌보다는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나 요즘에는 청중과 물리적 거리감은 물론 심리적 거리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좁혀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가 스피치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청중과 대화를 나누듯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청중과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표 불안증에 대비하면서 충분한 리허설을 거쳐 내용, 음성, 몸짓에 대해 철저하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 이 책은 착상, 배열, 표현, 암기, 전달에 걸친 전 과정을 아우르면서 스피치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할 것이다. 깨알 같은 조언들에 귀 기울이면서 이를 실천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훌륭한 스피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